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19일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자르바예프는 이날 TV로 방송된 대국민 연설에서 대통령직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직을 맡은 지 30년이 됐다며 국민들이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카자흐스탄의 첫 대통령이 될 기회도 줬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8살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카자흐스탄을 통치해왔습니다. 이어 그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카심 조마토 카예프 상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집권 여당의 총재직과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은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이번 발표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서도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2014년 이후 서북부 신장 지역에서 13,000여 명의 테러 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테러 분자 13,000여 명을 체포하고 테러 조직을 해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3만 명 이상이 불법 종교 활동에 가담한 이유로 처벌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의 노력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와 종교적인 극단주의를 약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위구르족 탄압을 정당화하고 진실을 왜곡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에서는 현재 신장 자치구에서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이 수용돼 탄압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패트릭 푹 연구원은 국제당국의 보고서가 테러와 극단주의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타이완이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의 사실상 타이완 주재 대사인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미국 타이완협회 처장은 오는 9월 타이페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슨 처장은 19일 우리는 타이완과 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을 자극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셉 우 타이완 외무장관은 이번 고위급 회담의 목표는 이 지역에서 법치와 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양국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타이완과는 비공식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후안과이도 국회의장이 미국 내 베네수엘라 공관 세 곳을 장악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기자들에게 과이도 의장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무관 관련 시설 두 곳과 뉴욕의 베네수엘라 영사관을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과이도 지지자들의 요청을 기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이 파견한 카를로스 베키오 미국 주재 특사도 이날 트위터에 베네수엘라 외교관과 장교들이 외교 공관에 들어가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 뉴욕 주재 영사관에 걸려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사진을 떼고 과이도 의장의 사진을 거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베키오 특사는 과이도 의장의 지지자들이 며칠 내에 워싱턴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도 접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19일 베이징에서 제2차 외무장관 전략 대화를 개최합니다. 공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샤 마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회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우호적인 이웃나라로서 평화회담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북한도 이제 날씨가 포근해졌죠. 이곳 워싱턴에도 어느덧 봄이 찾아왔는데요. 워싱턴의 봄은 벚꽃과 함께 시작됩니다. 워싱턴에서 벚꽃 축제가 바로 20일 시작되는데요. 이 타이드 베이슨이라고 부르는 인공호수를 중심으로 무려 3,000구루에 달하는 벚나무가 주변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이지요. 이 아름다운 장관을 보기 위해서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워싱턴 DC는 수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이게 됩니다. 이 북한에선 사쿠라 꽃이라고 부르는 벚꽃은 100여 년 전인 지난 1912년 일본 도쿄 시장이 우호의 상징으로 워싱턴 DC에 3천여 그루를 기증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매년 열리는 벚꽃 축제엔 대규모 거리 행진과 연날리기 대회, 화려한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올해는 4월 14일까지 축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국 국립공원관리국은 이번 주 금요일엔 기온이 20도가 넘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벚꽃이 몽우리를 터뜨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4월 3일에서 6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9도로 포근한데요. 북한은 오늘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북부 산지와 황해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선 0.5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5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6도에서 15도, 신의주는 5도에서 1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5도에서 16도, 함흥은 6도에서 1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4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기온은 포근한데 비 소식이 있네요. 이 봄을 재촉하는 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봄비를 맞으며 꽃이 피어나듯 첫사랑의 아픔도 나이가 들면 치유될 거라고 노래하는 Spring Rain, 팻 분이 부릅니다.
'Tears at 17 are only spring rain.
You're just 17.
Go ahead and cry. True love will come to you. Each little shower helps a little flower like you to grow. It hurts, I know, to find the wrong ways that love can go. Tears at any time can do a good thing.
It might do you good.
Dry your pretty eyes. There's more than one spring.
Dry your eyes.
When you're older, you're gonna say that all this anguish and pain of being 17 was only spring rain. Ten and 7 years may seem the worst time.
You wait, time will tell.
Don't you waste your tears on love the first time.
Save your tears.
When you're older, you're gonna say that all this anguish and pain of being 17 was only spring rain.
Just spring rain.
Just spring rain.
Just spring ra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다시 한번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올가을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30년 만에 최고 권력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을 거듭 비난하고 나섰군요.
네, 이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러시아 측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라고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18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5주년을 맞아서 성명을 냈는데요. 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행위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크림반도 를 강제 병합한 게 벌써 5년 전이군요.
네, 2014년이었는데요. 나토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5년 전에 러시아는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불법적이고 위법적으로 강제 병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이 같은 불법 행동은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고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도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저 나토와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나토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나토는 국제법이 인정하는 국경과 해역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자주권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재차 다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군사 기지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에 광범위한 군사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 나토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흑해 일대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지난해에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는 19km 다리도 건설했는데요. 이 나토는 이날 성명에서 이 다리를 건설하는 조치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행위이고 우크라이나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케르치 해협은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함정을 납포했던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케르치 해협은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타만반도 사이에 있는 해협인데요. 흑해와 아조프해를 잇는 중요한 바닷길입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곳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하다가 공동관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에는 러시아가 이 케르치 해협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주장하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통행할 때 사전 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 러시아 해안경비대가 이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세척과 여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을 나포했는데요. 이 러시아 영해를 침범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있는 화력발전소도 새로 가동했다고요?
네, 이 크림반도 주도인 심포로폴과 세바스토폴 두 곳에 지어진 화력발전소가 18일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지난해 세워져서 부분적으로 가동됐다가 이날을 기해서 정상 가동에 돌입한 건데요. 이 두 발전소는 크림반도 전력 수요의 90%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크림반도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크림반도로 향하는 화물선의 선적도 차단시켜 왔는데요. 이번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이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 주장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화력발전소 가동식에 참석했다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크림반도 주도인 심포로포를 찾아서 이 화력발전소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환호하는 수천 명의 주민들 앞에서 러시아는 여러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끌어왔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모두 다 달성할 것이라고 또 역설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지구촌온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 오는 9월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에서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미국의 제타이완협회 처장이 19일 타이베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과 타이완은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데 이례적인 일 같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이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과 전격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뒤에 이 타이완과는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미국 국내법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크리스텐슨 처장은 양측의 고위급 회담이 중국을 의식한 것인지 또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취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에 부쩍 강조하고 있는 대타이완 통합 정책에 맞서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타이완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양측의 고위급 접촉을 독려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또 올해는 미국과 타이완의 비공식 관계 수립 40주년을 맞아서 양측의 접촉을 더 넓히고 무기 거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달 초에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판매를 공식 요청했는데요.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전투기 판매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중국은 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타이완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한 데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예, 아직 공식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무역전쟁으로 지금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에 미국과 타이완이 고위급 회담으로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한 데에 중국 정부가 불편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텐슨 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타이완과도 또 중국과도 동시에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일국 양제, 한국과 두 체제를 적용하는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통일해야 될 중국 영토라고 간주하는 건데요. 하지만 2016년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잉원 총통이 집권하면서 중국과 타이완 관계는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 타이완 관계는 더 좋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례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오는 21일부터 남태평양의 우방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때 미국을 한두 차례 경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차잉원 총통은 지난해 남미를 방문할 때도 미국을 경유했었는데요. 당시 중국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물러나는군요.
네, 이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19일 텔레비전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대통령직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사임 명령에 스스로 서명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최고 권좌에 오른 지 30년이나 됐다면서 물러난 뒤에도 죽는 날까지 카자흐스탄 국민들과 함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어떤 인물인가요?
네, 지난 1989년에 이 카자흐스탄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이후에 줄곧 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 옛 소련권 국가에서 최장기 통치자였는데요. 소련 붕괴 후에 이 카자흐스탄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핵화 운동에 앞장서면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 설립을 주도한 공로도 인정받는데요. 반면에 장기 집권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고요. 부정부패, 비리, 또 인권 탄압을 일삼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 집권했네요.
네, 이 공산당 서기장 취임 이듬해인 1990년 카자흐스탄의 국가 지도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의회의 선출로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듬해 카자흐스탄이 소련에서 독립하면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서 여기에 단독 입후보에서 또다시 당선됐습니다. 이 당선된 이후에 1995년에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를 연장했는데요. 1999년에 대통령에 재선됐습니다. 이어서 2005년, 2011년, 2015년 대선에서 연이어 이겼는데요. 그래서 직선제 대통령으로만 따져도 다섯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임기라면 연임 제한이 없나 보네요. 네,
원래는 있었는데요. 2007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출마 횟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종신 집권을 위한 조치였다고 외신들이 평가하는데요. 이 개헌 이후에도 대선 때마다 사실상 야당에서 경쟁자도 없었습니다.
네.
형식적으로만 야당 후보를 선거에 참가시켰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5년 대선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득표율은 98%에 육박했습니다.
네. 자, 사임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카자흐스탄의 국내 여론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요. 외신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BBC 방송 등은 깜짝 사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무도 이 사임 발표를 이날까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한 건데 사임 결정을 한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명확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임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만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면서 내각을 총사퇴시켰습니다. 이 조치가 이 대통령 사임의 사전 준비였을 것이라는 언론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난다는 말인가요?
예, 그런데 그게 또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매체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측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의 비리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적인 경제난을 궁극적인 사인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의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예, 근래 5, 6년 동안 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원래 카자흐스탄은 원유 매장량이 많아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부자 나라 축에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몇 년 새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다른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기름값 문제 말고도 경제적 압박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서방 측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대러시아 제재 문제입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왜 카자흐스탄에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예, 카자흐스탄이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강력한 실무적 관계를 지켜왔다고 로이터통신이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러시아의 대외 교역이 축소됐고 이 같은 상황이 가깝게 교류하던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을 압박하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개인 비리도 사임 배경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이 원유 수출 대가로 이 국제적인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달러를 챙겨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의 갖가지 축제 행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새 대통령은 누가 언제부터 맡게 됩니까?
예, 이 대통령 사임의 효력은 20일자로 발생한다고 텔레비전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을 뽑을 조기 대선 때까지 카심 조마르 도카예프 상원의장이 정부 수반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도 이 막후에서 실권자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외신 관측도 있습니다.
네, 물러나는 대통령이 실권자로 남을 것이라고 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대통령 자리만 내놓고 그동안 겸직해온 다른 요직들을 지킬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사임 효력 발생 이후 집권 느루오단 민주인민당 대표, 헌법위원장,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위원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마이클 코엔 변호사에 대한 수색영장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전부터 이 코엔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방부가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할 예산 항목을 의회에 알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죠. 마이클 코엔 씨에 대한 수색영장 내용이 공개됐군요.
그렇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19일 전격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수백 쪽에 달하는 수색영장 신청서와 진술서 등이 일반에 공개된 건데요. 앞서 AP통신과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 9개 언론 매체가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의 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공개를 통해서 새로 알려진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이 코엔 변호사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측의 수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예.
2017년 7월부터 이 코엔 씨의 이메일 계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요. 이는 FBI 미 연방수사국이 코엔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9달 전입니다. FBI는 지난해 4월에 뉴욕에 있는 코엔 씨의 사무실과 자택, 코엔 씨가 사용한 호텔방을 수색해서 수백만 건의 자료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문제로 수사가 시작된 겁니까?
네, 코엔 씨의 개인 사업과 관련한 사기 혐의,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 등입니다. 특검 측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코엔 씨 계좌에 흘러들어온 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어디서 돈이 들어왔길래 그런가요?
네, 당시 한국 이 항공우주산업 KI, KAI와 러시아와 관련 있는 투자회사 콜럼버스 노바 등이 2016년 대통령 선거 직후 코원 씨 회사에 법률 자문 비용을 송금했는데요. 특검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이 등록하지 않고 외국을 위해 일한 혐의로는 코원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수색영장 신청서나 관련 서류 내용이 다 공개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가려진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이 선거자금 위반 혐의와 관한 부분은 거의 전부 가려졌습니다. 뮬러 특검 측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내용이 알려질 경우 코원 변호사 측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폴리 판사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코원 씨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점도 이번에 새로 알려진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코원 변호사는 이미 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은행 사기, 대출 사기,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 또 의회 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원 씨는 앞서 이들 혐의에 유죄를 시인한 뒤 뮬러 특검 수사에 협력해왔는데요. 원래 이달 6일부터 교도소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5월 6일로 두 달간 연기됐습니다.
네, 이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코원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두 명에게 이 돈을 주고 입막음했는데요. 코원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네. 이 코원 변호사가 한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사로 불렸지만 지금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죠.
맞습니다. 이 코원 변호사는 지난달 말에 열린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 인종차별주의자의 사기꾼, 거짓말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코원 씨가 거짓말장이라면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반박했죠.
네. 자, 코원 변호사 측은 이번 영장 공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 레니 데이비스 변호사가 18일에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공개에 따라 코원 씨가 계속 수사에 협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기업에 관한 정보와 진실을 사법당국과 의회에 계속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진보파를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선 제도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방안을 제안했군요.
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미시시피주 잭슨대학에서 CNN 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워런 의원은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사추세츠가 주가 지역구인 워런 의원, 2020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습니다. 18일에 열린 타운홀 미팅은 CNN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간담회 방식 행사였습니다.
네. 자, 그럼 대통령 선거인단을 없애면 어떻게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가요?
네, 일반 시민이 투표해서 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일반 투표라고 하죠.
예. 자, 사실 미국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반 시민이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이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을 뽑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간접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선거인단은 지역별로 수가 정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선거인단 수가 정해지는데요. 가령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선거인단이 55명이고요.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나 몬태나주 등은 3명인 식입니다. 현재 이 선거인단 수가 모두 538명인데요. 이 가운데 270명을 확보하면 대선에서 이기게 됩니다.
네. 자, 워런 상원의원 외에도 미국이 이런 선거인단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대선에서 이 전국 합계 일반 투표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표를 얻은 후보가 종종 이 선거인단 후 투표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네. 승자 독식 방식 때문인데요. 이 미국에서 메인주와 네브라스카를 제외하고 이 다른 48개 주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모든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메인과 네브라스카는 이 선거 득표율에 근거해서 선거인단을 가져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체 득표수에서도 이기고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서 낙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 이기고도 선거인단 수에 밀려서 트럼프 후보에게 졌습니다. 또 2000년 대선에서도 당시 엘고어 민주당 후보가 같은 이유로 낙선했는데요. 이제까지 미국 대선에서 모두 5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선거인단 제도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건 분명한데도 미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일반 투표로 대통령을 뽑으면 인구가 많은 주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너무 세지니까 이 규모가 작은 주들을 배려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선거인단 제도에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요. 이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내가 특정 후보를 찍어도 다르당 후보가 자기 지역 선거인단을 모두 다 독식 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투표를 해도 이런 체제 아래서는 내 표가 그대로 사표가 될 수 있습니다. 워런 상원의원도 18일 타운홀 모임에서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모든 유권자의 표를 집계하기 위해서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인단 제도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정치적으로 홀대받는 지역이 또 생긴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홀대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 대선 기간 후보들이 특정 지역에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확고한 지역에는 후보들이 유세를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지난 대선 때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공화당 지지세가 확고한 미시시피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이 선거인단이 모두 공화당 쪽으로 갈 테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죠. 대신에 두 당 대선 후보들은 이른바 경합주, 그러니까 이 표심이 자주 바뀌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합니다.
네. 자, 그럼 이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려면 법을 바꾸면 되는 건가요?
네, 그냥 법을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연방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자, 18일에 있었던 이 타운홀 모임에서 워런 상원의원, 그 밖에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모든 미국 시민이 투표할 수 있게 하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 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투표를 제한하고 유권자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표를 제한하는 조처를 모두 없애자고 워런 의원이 촉구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또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모두 없애고 노예제도와 관련해서 미국 내 흑인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연구할 위원회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남부연합이라면 미국의 남북전쟁과 관련이 있죠.
네, 19세기 미국 남북전쟁에서 노예제를 지지한 남부를 이 남부연합이라고 합니다. 미국 안에서는 아직도 곳곳에 이런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조형물을 없애는 문제를 두고 또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두고 아직도 논란이 많은데요. 자, 국방부가 이와 관련된 문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전용될 예산 항목을 국방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연방의회가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패트릭 셰넌 국방부 장관 대행이 지난주 연방상원 청문회에 나왔을 때 관련 항목을 3월 14일까지 내겠다고 했었는데요. 시한을 넘겨서 18일에 제출했습니다.
네. 자, 전용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 130억 달러 규모인데요. 대부분 지난 회계연도에 연방의회가 승인해준 국방부 건설 공사 예산입니다. 예산은 나왔는데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아직 외부 업체들과 계약을 맺지는 않은 상태인 그런 예산들입니다.
네. 자, 전용되는 예산 항목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네.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만들 무인비행기 주기장 건설 사업이 있고요. 또 뉴욕주 소재 이 육군사관학교 내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도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사격장, 모의비행시설, 그리고 탄약저장소 등 이 군수나 훈련 관련 시설 예산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공사는 모두 중단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요. 하지만 이 국방부 측은 해당 사업을 완전히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 다음 회계연도인 2020 회계연도에 연방의회가 다시 예산을 잡아주면 그 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연방의회가 제때 예산을 잡아주면 그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최근 연방의회에 보낸 새 예산안에도 해당 사업 예산이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네, 연방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네,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민주당 쪽에서 어림없는 소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회계 연도에 같은 항목으로 다시 예산을 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네. 자, 연방의회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그렇습니다. 이 하원에 이어서 연방 상원이 지난주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의석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호프가 부릅니다. 사랑을 주세요. 내겐 더 큰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노래하는 Love, Love, Love 들어보시죠. Love, lov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콜로라도와 애리조나, 네바다에서도 금광과 은광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콜로라도에 가면 금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죠?
거기서는 누구든 나중 왔네 하고 열심히 일만 하면 하루에 5달러, 아니지 10달러나 되는 돈을 손에 쥘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기대한 것만큼 금이 많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금이라곤 아예 씨를 말려놓고 떠나버린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자 콜로라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금은 금광 회사를 통해 채굴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4부 1850년대 미국.
서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철도가 부설되기 전까지 보급품들은 마차에 실려 서부로 운송됐습니다. 1855년 레셀과 메이시스, 워들 세 사람이 수송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생긴다 말은 많지만 북부와 남부가 저렇게 의견들이 다르니 이 대체 언제 생기겠습니까? 아, 이런 틈을 타서 동부에 있는 정부 보급 물자를 이 서부 지역 군인들에게 실어나르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동부에 있는 정부 보급 물자를 서부로 실어나른다. 잘만 하면 요즘 같은 때에 좋은 돈벌이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짐마차 몇 대 장만해서 수송회사부터 먼저 설립하고 이 일을 한번 시작해봅시다.
우리 셋이 자금을 모으면 우선 아쉬운 대로 짐마차 5대는 마련할 수 있으니 이 5대로 일단 영업을 시작하고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족족 짐마차 수를 늘려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머지않아 우리 마차들이 짐을 가득 싣고 동부와 서부, 서부와 동부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날이 곧 오고 말 테니까요.
불과 5대 짐마차로 시작했던 이 회사의 수송 장비는 3년 만에 짐마차 3,500대와 소 4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1850년대 미국은 동부와 서부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배를 통해 샌프란시스코까지 우편물이 운송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캘리포니아주까지 짐마차를 이용해서 느린 속도로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일주일에 두 번씩 대륙을 횡단해 캘리포니아주까지 우편물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새로 설립된 대륙 횡단 우편회사에 우편물 배달일을 맡을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편물은 먼저 철도나 선박으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까지 수송되고요. 거기서 다시 4마리나 6마리 말이 이끄는 대륙횡단 수송회사의 역마차에 실려 보내졌습니다. 우편물은 보통 세인트루이스에서 출발하면 24일 만에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역마차가 운영되던 때 우정장관은 남부 출신의 AV 브라운이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역마차 수송이 철도로 수송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믿었고요. 대륙횡단 철도가 남부 노선으로 캘리포니아까지 부설되기를 바랐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철도 노선이 다른 곳으로 정해지면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폐쇄해야 되지만 남부 노선은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륙횡단 역마차는 승객 4명을 태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역마차를 타고 서부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역마차는 말과 운전자를 교체하면서 쉬지 않고 달렸는데 음식을 먹을 곳도 마땅치 않았고 길 어디에선가 백인들에게 적대적인 인디언들을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미주리와 캘리포니아 사이의 최단 거리는 미국의 중부를 가로지르는 노선이었습니다.
조랑말 속달 우편 이름으로 포니 익스프레스가 어떻습니까? 조랑말이 꼬리를 흔들면서 대륙을 가로질러 가장 빨리 배달되는 우편 서비스 포니 익스프레스.
포니 익스프레스라. 아, 그거 좋은데요? 지금처럼 남부로 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최단 거리인 중부 노선을 개발하면 동부에서 중부를 가로질러 곧바로 서부로 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겠군요.
그럼요. 중부 노선을 개발해서 쉬지 않고 달리는 거죠. 우리 포니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속달 우편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한번 열어봅시다.
조랑말 속달 우편 포니 익스프레스는 동부와 서부 사이의 우편 배달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포니 익스프레스는 기수가 최대한 말을 빨리 달려 운반했고요. 세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들이 24km마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기수가 역마다 들러서 새로운 말로 갈아타면서 120km를 달리고 나면 우편물을 다른 기수에게 인계하고요. 그 기수는 또 다른 역마다 들러서 새로운 말로 갈아타며 달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캘리포니아와 미주리 사이에 우편물들이 운송됐습니다. 처음에 캘리포니아에서 포니 익스프레스를 이용해 미주리까지 우편물을 보내는 데는 불과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까지 전신체제가 완성되면서 더 이상 조랑말을 이용한 속달 우편 제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1861년 10월 포니 익스프레스는 등장한 지 겨우 18달 만에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연방정부는 서부에 대해 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몰몬교로 불리는 한 종교 집단과는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1823년 당시 18살이었던 조셉 스미스라는 한 젊은이에 의해서 창시됐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연예인 팬일 때,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좋을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이 표현은 무언가가 생각나게 만든다, 집착한다인데요. 무언가가 너무 좋을 때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He is so obsessed with that food truck. He gets food from there every day. 그는 그 푸드트럭을 너무 좋아해. 거기서 매일 음식 사 먹는다? I'm so obsessed with your style. 너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든다. My dad is obsessed with natural remedies. He even stings himself with bees.
우리 아빠는 자연 치료법에 얼마나 집착하던지 혼자서 벌침도 맞고 그래요.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오늘은 obsessed wit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어의 Cherry Blossom Girl, 벚꽃 소녀 전해드리며 전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